매기 성경 강해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 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강해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에베소서로 모시겠는데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그 1장 3절 말씀 조금 나누면서요. 그 3절 가운데서도 조금씩 문단을 나누어서 말씀을 상고했었습니다. 그 중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는 모든 신령한 복으로 축복을 받았어요. 이것은 하늘에 있는 것들이거든요. 저는 하늘이 어디 있는지 뭐 그것은 장소적인 개념이다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사실 정확히 우린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계신 곳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이러한 복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조심스럽게 할 필요가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이러한 복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로 읽는 사람들도 참 많아요. 이거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당장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지난 시간도 나누었습니다만 이 에베소서라든가 다른 바울서신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엔 크리스토스 이런 표현이 참 많거든요. 여러분 누가 당신은 언젠가 하늘나라에 갈 것입니까? 하늘나라에 갈 것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보통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 정말 하늘나라에 갈 것입니다. 이렇게 되고 싶습니다. 이런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간다면 이미 그곳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것으로 복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위치가 지금 어디 있든지 차를 타고 가시든 뭐 집에 계시든 저는 뭐 지금 방송국에 있으니까요. 어디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이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땅 위에서 여러분의 행실이 선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달리 오해를 했는데요. 제가 한번은 그 사경회에서 에베소서를 이렇게 증거하는데 예배가 끝난 후에 어떤 형제가 기도를 인도했습니다. 그는 기도를 이렇게 시작했어요. 주님, 오늘 아침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곳에 우리를 앉혀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뭐가 잘못된지 금방 눈치를 채셨죠? 그는 핵심을 놓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늘에 앉아있다는 위대한 영적 진리를 알고 가슴이 떨릴 필요가 사실은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 안에 앉아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이 땅 위에 있지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자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그러한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주십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평행 구절은 아마도 구약의 여호수아서에 나오지 않나 싶은데요.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배웠던 것입니다. 가나안은 하늘나라의 모형이 아닙니다. 싸워야 할 원수들이 있기 때문에 가나안은 결코 하늘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싸워야 하는 것은 바로 이 땅 위에 있는 것이죠. 하늘나라에 가면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 재미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을 주셨다는 사실인데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세요. 여호수아서 1장 3절에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당신은 우리에게 이미 그 땅을 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사랑하는 우리 미기 성경 강의를 애청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단 말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시고 누리시고 감격하시고 간증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그러니까 우리의 의와 거룩이 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십자가 사역으로 우리 가운데 그 놀라운 은혜들을 허락해 주신 거죠. 저는 썩 잘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후에 저는 그리스도께서 내 의가 되셨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었고 강구하게 되었고 참 놀랍게 설교하는 자로서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구원받은 후에 뭐라 그럴까요? 그 감격이 계속해서 저를 두루 감싸고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제가 뭐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소유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지지 못했다고 말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들을 부인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저는 모든 것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적 소유물인 이러한 복들을 다루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그러니까 즉 그것들을 차지하는 것과 차지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 모두가 다 실화입니다. 이 매기 목사님이 아주 오래전에 시카고에 있을 때 어느 날 석간신문을 통해서 작은 기사를 하나 읽고 그것을 오리어 두었다고 그래요. 그 내용은 맨 앞장에 그 바닥에 있었으므로 쉽게 그 눈에 띄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이 800만 불을 유산으로 물려받고도 싸구려 모텔에서 잠을 잔다는 기사였습니다. 800만 불이니까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해도 대단한 숫자가 아닙니까? 저는 그 불쌍한 사람을 생각할 때 참 이렇게 가여울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날 싸구려 모텔에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뭐랄까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아니지만 그들은 이 땅 위에서 값싼 즐거움에 도취되어 있는 것이죠. 그들은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부유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값싼 모텔에서 전전긍긍하는 거지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살고 있다는 것. 이것이 비극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매기 목사님이 한 번은 로스앤젤스에서 목회를 할 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데요. 시카고에서 한 부인이 이 매기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그 이야기의 결과를 알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죠. 그때 목사님은 아니요, 듣지 못했습니다. 그 여인이 하는 말이 그들이 그를 찾았답니다. 라고 대답을 말을 했습니다. 그때 매기 목사님이 아, 그거 참 놀랐군요. 라고 대답을 했죠. 그녀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니죠. 그들은 그 사람이 어느 날, 어느 가을밤 문 앞에 죽어 있는 것을 발견했답니다. 그와 같은 죽음이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다가 죽어가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로 정말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실화를 이 매기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수년 전 이곳 서부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어느 영국 귀족의 상속자가 가난 속에서 근근히 생명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귀족이 죽은 후에 그 상속자를 찾아내어 재산을 물려받으라고 말을 했던 것이죠. 널리 광고를 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는 즉시 양복점에 가서 옷을 맞추고 영국으로 가는 1등석 표를 끊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그 유산이 자기의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생활에 있어서 1등석을 탈 수도 있고 3등실에 탈 수도 있습니다. 퍼스트 클래스에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코노미 클래스에서 뭐 힘들게 여행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약속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신령한 복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것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신령한 복이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축복하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분을 붙잡고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매우 중요한 부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계획하셨다고 말하는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청사진이 없는 그러한 집이 있을 수 없잖아요. 청사진이 없이 집을 지을 수가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청사진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은 어떠한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세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그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는 일이고요. 둘째는 우리를 양자의 위치로 예정하셨다 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 우리를 사랑하는 자 안에서 영접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어려운 구절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매우 독특한 표현이므로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 그리고 예정에 관하여 이제 앞으로 나누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정과 선택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냥 지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성경에 언급된 내용이며 우리가 깨달아야 할 매우 중요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찬송과 함께 하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극동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찬송을 들으셨는데요. 우리가 찬송 전에 3절 말씀까지 살펴보았고요. 이제 4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이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본 9절과 뒤에 나오는 내용은 본질적으로 성경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그런 표현을 하시거든요.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신다고요. 그것은 자연인들에게는 매우 반감을 주고 일반적인 신자들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아주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쾌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진리는 깨닫기 어려운 것이죠. 이 구절들은 마치 호도와 같아서 그 껍질을 깨기가 힘들지만 그 안에는 좋은 양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신령한 축복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입니다. 만사가 하나님의 목적과 완벽한 일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세상과 우주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서 움직일 것입니다. 사실상 이 구절들에는 우리가 앞서서도 몇 번 살펴본 것과 같이 전치사 무엇못 안에가 세 번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 우리가 서로 사랑 안에서 그리고 흠없이 거룩하게 하려함이라 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우선 보십시오. 모든 신령한 복으로라는 구절에서 그 다음에 하늘에 속한 것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내용이 나온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전체적인 사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즉 우리가 받은 선물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일들을 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으로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반대로 오늘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자녀로 삼으시고 모든 신령한 것들을 복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러한 자녀들답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계획하시고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교회를 위하여 값을 치르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해 나가고 계신 거죠.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십니다. 그분은 우리들의 마음을 태초로 거슬러 올라가게 하셔서 구원이 우리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전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창조자도 아니고 구원의 협력자도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홀로 행하셨고요. 우리는 그것을 그저 받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그 찬송가 가운데서도 이러한 내용들을 찬송하고 있는 그런 우리들인 것을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좀 돌아가셨어요. 그 돌아가신 분 중에 헨리 아이언사이드 박사가 계신데 그 박사님이 이 매기 목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어느 소년에게 당신은 예수님을 찾으셨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그 소년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선생님, 저는 예수님께서 길을 잃어버리신 줄 몰랐습니다. 단지 내가 길을 잃어버렸고 예수님께서 나를 찾으신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찾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길을 잃은 양 같은 우리들을 찾아다니시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들을 택하셨어요. 사실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리고 매기 목사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다락방에서 자기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그 유명한 그 캠벨 몰간 박사님이 계신데요. 그 박사님이 이 요한복음 15장 16절을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면 그가 책임지실 것이다. 참 매우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하여 아주 훌륭한 신뢰를 아모스서 3장 1절과 2절에서 보여주는데 그 성경을 제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쳐서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온 족속을 쳐서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자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원전에 교회를 선택하셨어요. 영원전에 선택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마음이나 계획을 변경시킬 만한 사태가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그는 처음으로 나중도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를 알고 계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목적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택하신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 목적의 적극적인 측면인 것이죠. 또한 신자들의 내적인 생활과 관계가 있는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거룩한 생활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택함 받은 사람 중에 하나이다.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는 할 것이다. 바울은 이러한 반론에 대해서 로마서 6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흠없게 하시려고 택하셨습니다. 이것은 소극적인 측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는 하나님 앞에 흠없이 나타나야 하죠. 우리는 이스라엘에서 이러한 신뢰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였거나 그 백성들에게 잘못 찾아가도록 허락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진영을 들여다본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잘못을 찾으시고 심판하셨던 사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즉 그들의 진영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생활이 변화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변화의 증거가 없다면 여러분은 선택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자녀들이 죄로 오염된 생활을 하기 원치 아니하시지 않겠어요? 그걸 원하는 하나님이시겠어요? 아니시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비난을 받으시면서 즉 비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요한일서 2장 1절과 2절인데요.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사 예수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죄를 위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그 제한속죄라는 그 표현을 듣게 되는데 제한속죄의 문제에 대해서 명쾌한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선택받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에 있는 이 구절은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사람들이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합법적인 선물이 되시든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 이것이 가장 진실되고 가장 아름다운 그런 우리의 나름대로의 목표적 주장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숨어서 저는 택함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택함 받은 사람이라면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을 자유도 있는데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땅 위에 있는 우리들 중에 일부를 선택하셨고 구원하셨다는 것은 놀랍고도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이해하리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것을 믿을 뿐입니다. 주님께서는 좁고 험난한 길 옆에 있는 크고 넓은 길을 보여주셨는데 그 좁은 길은 입구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0장 9절에도 보면 저는 문이니.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넓고 평탄한 길은 마침내 멸망으로 인도한다는, 마침내는 멸망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을 보면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단코 내어주지 아니하리라. 너는 초청을 듣고 돌아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이러한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어떠한 자세로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고 어떠한 자유의지를 가져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묵상하시는 우리 매기성경강의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강해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강해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청취소감 보내주신 분께는 나침반 출판사에서 자녀의 어깨나 머리에 손을 얹고 자녀가 형통케 되길 기도해주는 책 365일 자녀 축복 안수 기도문을 보내드립니다. 청취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www.febc.net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